피조된 우리 인간의 매우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끝없이 어떤 만족과 기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 몸을 깨워 출근을 계속하는 궁극적인 어떤 이유도 결국 그것을 통해 어떤 얻는 물질이든 어떤 인정이든 그게 나에게 어떤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식당을 선택하는 이유도 스마트폰을 켜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이유도 다른 말로 욕구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든 어떤 고상한 욕구든 그것을 결국 어떤 만족감을 목표하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누렸던 어제의 기쁨과 한 번의 만족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로 끝없이 또 다른 쇼츠를 찾고 또 다음 여행을 계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끝없는 갈증이 우리 육신에도 우리 어떤 정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우리를 웃게 하던 그것이 주던 어떤 만족과 기쁨은 이상하게도 점점 줄어 들어가고요. 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늙어가고 내 좋았던 관계도 실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사라져가며 나의 만족들은 끝내 죽음과 함께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 현실이 한 인간이 맞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를 만족하게 하던 그 모든 관계들을 단번에 끝내버릴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만족과 기쁨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지만 또 상실되어가는 이 현실 그리고 그 상실을 두려워하는 그 어떤 이유와 또 다른 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무리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이 반복되는 만족에 대한 갈증을 보여줍니다. 배경은 가버나움 회당이고요. 거기 모인 무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 중 하나가 어제 읽었던 6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고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믿음을 위해 곧바로 표적을 요구하면서 곧장 31절에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청하셨는데 그들은 믿을 만한 표적을 아니 사실은 조상들에게 매일 만나가 제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만족과 그 기쁨을 오늘 다시 내게 또 줬으면 좋겠다. 이게 31절의 그들의 의중인 것입니다. 왜죠? 그날은 또 다른 날이었으니까요. 어제의 배로 오늘이 다시 만족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세 광야 만나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예, 출애굽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그 만나는 매일 주어졌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오병이어 한 번으로 우리 안 된다. 계속 표적을 행해서 계속 오늘도 우리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2절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모세와 만나가 했던 일의 진짜 의미 그 실체를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먼저는 모든 그 모든 것들의 공급자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떡을 준이라는 과거가 아닌 현재형 참떡을 주고 계신다입니다. 곧 모세가 만나를 한때 줬던 것은 모세가 줬던 것은 한 번의 어떤 그림자요 예표일 뿐 실체와 현실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둘째 그분은 참떡을 현재 공급하고 계신다. 그리고 33절 이 하나님의 떡 그분의 공급하심은 세상 전체를 향해 주어졌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34절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헬라어 판토테 계속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할 물을 달라는 것처럼 항상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들은 어제 오병이어로 안 됩니다. 오늘 또다시 나를 만족시키고 오늘 또다시 이 기쁨에 대한 갈증을 만족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십시오. 판토테 항상. 그랬더니 35절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멋진 대사가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일단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포도나무 헬라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그 자기소개 중 가장 첫째 소개가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이 조에라는 헬라어는 요한복음을 깊이 공부할수록 정말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곧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 즉 실제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충만한 상태. 그분과 인격적 관계로 온전히 연합되어 그분의 생명이 넘쳐나는 새 창조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을 조에라고 말합니다. 예, 곧 우리 예수께서 나는 이 생명의 떡이라 하셨던 의미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항상 판토테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켜 주세요. 그래 판토테 항상 너희를 만족시킬 유일한 음식이 바로 나다. 예, 그러니까 곧 여기까지 대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들아 너희 광야에서의 만나가 허락되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때 배고픈 너희를 양식 공급 차원에서 주었던 게 아니란다.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림자였을 뿐이다. 바로 매일같이 배가 고프고 오늘 다시 목마른 너희가 날마다 나를 의존해 공급받았던 그 만나는 말이다. 인간 영혼의 그 근원적 존재의 결핍. 매일 무언가로 항상 채워지기를 계속해서 갈망하는 그 영원한 만족을 채울 그 유일한 떡이 바로 오늘 생명의 떡이라 소개한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신의 매우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스스로 궁극의 완성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의 절대성입니다. 곧 그분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조회라는 것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완벽한 만족과 완벽한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까지 갈 것 없이 바로 우리의 육신, 오늘 채워졌던 배가 내일이 되면 다시 음식을 찾는 것, 분명 어제 채웠던 정신적 만족, 성취도 왜 끝없이 더 큰 만족, 더 큰 성취를 추구하는가? 그 완벽한 만족과 충만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직관적 배고픔이요, 근원적 갈망인 것입니다. 왜죠?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모든 다른 보물과 다른 즐거움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만이 모든 갈망의 완전한 만족의 종착점이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말은 뭐죠? 죽음이요? 아니요.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영혼도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죽지 않죠. 영원히 살죠. 예, 생명의 반대는요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어떻죠? 성경에 지옥의 어떤 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비유들은 정말 비유들일 뿐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지옥의 불의 존재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지옥의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끔찍하기 때문에 그 불 비유는 그저 비유에 불과할 것이다. 지옥은요 바로 어떠한 작은 만족도 작은 기쁨도 영원토록 사라진 상태입니다. 별게 아닌 것 같나요? 아니요, 이건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을 걸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물을 갈증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이 말은 우리는 물이라는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것이 마치 지옥의 일부와도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십니까? 그토록 소중했던 자녀 혹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관계가 깨져버려서 그 관계의 만족이라는 것이 상실될 때. 내가 원했던 그 직장이든 물질이든 그 만족을 주던 것들이 모두 상실될 때,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험담과 배신으로 신뢰와 우정이라는 만족이 상실될 때, 내 명예, 내 자존심, 그 어떤 무엇이든 내 만족이 채워지질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옥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이따금씩 만족시키는 그 떡이 무엇이든 간에 만약 나의 판토테, 나의 항상의 만족을, 항상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거기서 찾으려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수천 번 지옥의 경험이 되게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회라는 충만한 생명의 떡, 원어적으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외에 다른 빵이 주는 만족감은 지속적으로 사라져 갈 뿐 아니라 채웠다 하는 순간 다시 깊은 공허함으로 찾아오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왜죠?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깨진 돛과 같이 되어 무언가를 아무리 많이 붓고 채워도 결국 다 새어 나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거기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만족감이 없는 날 방에 홀로 앉아 어떤 종류의 기쁨도 만족도 느낄 수 없던 때가 있으셨나요? 만약 그때 더 이상의 어떤 만족도 채울 길이 없어 그렇게 그냥 존재만 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작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어떤 영원한 어떤 만족, 그 충만함, 우리에게 그 떡, 그 만족을 항상 주소서, 항상 무언가로 만족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널 항상 영원히 만족시킬 그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결코 우리를 줄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족시키겠다는 그 비유의 언어가 생명의 떡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꼭 기독교 구원의 본질적 정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로 인해 영원히 만족을 얻음, 예수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누림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모두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죠? 바로 구원을 얻은 이들이죠. 어떻게 된답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 무슨 말이죠? 영원히 만족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인해? 생명의 떡 예수로 인해.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지식적 내용을 믿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실을 그저 믿고 구원 얻는다면요, 예, 누구보다 사탄이 가장 먼저 구원받을 겁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믿거든요. 아니요, 바로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신다는 그 실제를 받아들여 바로 예수를 내 영혼의 영원한 만족으로 여기며 연합하는 그 개인적 관계를 믿음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 삼은 사람 말고요, 주님이 영원한 만족인 상태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널 만족시킬,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지 생명의 떡을 따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구원이란 예수만이 실제 내 영원한 만족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곧 깨진 독이요, 강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뭘 붓고 더 채우고 할 것이 없고 안과 밖이 완전히 영원히 채워져 있는 상태, 바로 생명의 떡 예수를 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요, 그냥 기쁨, 그냥 만족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 곧 주님으로 인해 항상 판토테,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 곧 이것은 어떤 믿음의 싸움이라고 어떤 저명한 작가 레리 크랩이란 사람이 말하더군요. 궁극의 전투는 영원한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파티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재미에 동참하고픈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대로 그 파티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현재 무리들의 반응은 어떤 상태죠? 요한복음 6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 나를 보고도 안 믿는다. 바로 위 구절대로 말하면 너희 내게로 오질 않는다. 꼭 누가 생각나죠?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앞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일련의 규칙과 규범으로서 아주 잘 배웠고 또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은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 곧 예수를 내 만족 삼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 뭐였죠? 난 예수님 말고 오늘 또 빵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어떤 누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게로 나오게 된다 말합니까? 3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요, 바로 그분의 주권과 예정 안에서 바로 그 생명을 허락받은 자들이 예수께로 떡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곧 우리 스스로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우리를 예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런 선언하십니다. 39절,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40절과 연결시키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요, 다시 여기서 믿음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말로 번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중생이라는 것 단계 이후에 등장합니다. 곧 전적인 은혜로 중생 얻은 자, 이미 거듭난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를 발생과 출생의 차이로 설명하더라고요. 곧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때를 신자가 믿는 믿음의 시점으로 본다면 아기가 출생했을 그때 사실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 아, 이 아이는 이미 생명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게 된 자가 이미 주님이 주신 자구나, 중생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자, 잠시 우리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몇 가지 규칙을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으로 여기며 기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만족이 되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셔서였습니다. 여러분, 떡과 빵이 우리의 주린 몸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죠? 결코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자신은 그대로 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해라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훈이지 빵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은 다른 종교들처럼 훌륭한 교훈과 본보기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 빵처럼 부서지셨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으깨지셨고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셨던 것이죠? 법적 의미로는 우리의 대속이요 부활을 이루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와의 연합을 바라보셨던 부서짐이었습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한 교훈도 가르침도 그저 구원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바로 한 인격과 인격이 연합된 생명으로 사는 매우 실제적인 인격적 연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합이,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크고도 영원한 만족을 준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기독교입니다. 곧 이 기독교의 구원은 여기에 구원이 있어라고 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란다. 이 말은 내게로 와라, 나와 연합하자, 내가 바로 너의 구원이란다. 왜? 그 무엇도 아닌 내가 바로 네 영혼의 영원한 만족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에게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아마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더욱 그 주님으로 만족해야 할 때 우리에게서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볼 것인데요,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무슨 말인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이 목마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존 파이퍼가 매우 훌륭하게 주의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인용합니다. 곧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가, 그 토대가 바로 다음 절 21절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이는 이라는 헬라어 가르가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니까 20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한 그 유익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곧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한 토대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내게 죽는 것도 유익, 죽는 것도 개인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된답니다. 아니 여러분, 죽음이란 뭐죠? 수많은 종류의 상실 아닙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상실, 자녀와의 관계 상실, 좋아했던 취미의 상실, 내가 누리던 만족을 주던 기쁨을 주던 모든 것들을 포함해 사라지고 상실되는 게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만족이 상실되는 그 죽음이 어떻게 내게 상실이 아니라 개인, 얻는 것이 되고 유익이라고 말하는가? 아니 무화과 나뭇잎이 다 말라버리고 1년간 뼈 빠지게 일했는데 포도나무에 단 하나의 작은 열매도 하나 없고 평생을 키운 외양간 송아지가 다 도망갔으며 친구도 건강도 물질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때 어떻게 그걸 유익이요, 그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수많은 만족과 즐거움을 주던 그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 곧 나에겐 더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던 것들이 상실되는 그 상실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만족되는 바로 그 일, 좋은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곧 바울 나의 유익은 내게 다른 어떤 상실조차 그 루즈가 아니라 개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합이 주는 만족이 내 몸에서 모든 상실들을 불구하고도 내가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 그것이 내 유익이라고 여길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수많은 학자들이 해석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23절 말씀대로 내가 세상 그 어떤 만족보다 그리스도를 훨씬 더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크게 영화로워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라도 자기 자신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항상 판토테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하셨던 분, 그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그분의 생명을 바친 목표였습니다. 그랬다면요, 우리도 그분의 만족과 영광을 목표하십시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상실들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결코 나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순간, 누구도 거기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여러 종류의 것들이 상실되어서 기뻐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 순간, 오직 난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게 보이며 가장 귀하게 보이며 가장 영화로워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생명을 떡을 취한 우리에게 이 죽음은, 그런 모든 상실은 상실이 아니라 유익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상실처럼 보인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분은 마지막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은요, 재림의 때 우리의 육신의 부활까지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곧 죽음이 너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육신조차, 상실되었던 육신조차 온전히 부활하여 다시 살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 우린 결국 단 한 가지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실같이 보이는 순간에도, 어떤 만족감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유익이라 고백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상실의 환란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너를 진짜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인지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영원히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만족임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지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